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이름만 되면 알 만한 대기업의 인사 부장이십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 걸 아시고 이분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말을 걸어 오셨는데요. 목사님, 요즘에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 제가 겪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집사님 도움이 되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공채 면접의 일화를 이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면접은 인사부에서 다 해결을 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회사의 회장님께서 나도 참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면접위원 맨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최종 면접 7명이 왔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들어와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위원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위원들이 이 사람이면 정말 괜찮겠다 고개를 끄덕였는데 뒤를 보니까 회장님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회장님은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그리고 그 7명 중에 아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인사부장님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인 한 사람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그 장면이에요. 자,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7명의 이새의 아들 중에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그 면접의 자리에 없었던 양치러 갔던 다윗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이 왜 선택되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이력이 있었기에 다윗이 어떤 스펙이 있었길래 그 면접 장소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데 내 마음에 너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으면 내 뜻을 다 이룰 것만 같은 너무너무 귀한 인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재를 등용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봤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자, 3절을 보시면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5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목욕제게 깨끗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면접 줄을 딱 서게 합니다. 7명이 서게 되죠. 면접관은 사무엘, 경쟁률은 7-1. 사무엘이 7명을 딱 보는데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그냥 다른 6명은 안 봐도 될 것 같은 거예요. 한눈에 딱 봐도 압니다. 6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냥 첫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시대를 밝혔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영안이 가장 밝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기에도 얼마나 멋있게 생겼던지 7절에 보시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용모와 키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풍기는 이미지하며 옆에 턱선과 오똑한 콧날 그리고 깊게 패여진 쌍꺼풀 그리고 자연스럽게 헝클어진 머릿결까지 그리고 중저음의 바리톤 목소리까지 이 사람 왕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지고 온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어서 왕 즉위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7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버렸다. 버렸다. 히브리어로 마스라는 이 표현은요. 16장 1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1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엘리압과 사울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겉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멋있어요.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린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면 똑같이 타락한 왕이었던 사울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외적인 영역을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마음, 레바브랍니다. 레바브. 사람들은 외적인 요소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면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무엇을 봅니까? 이 시대의 키와 용모, 외모는 무엇입니까?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실력과 능력과 월급과 직장과 조건과 배우자와 부모, 인간적인 매력, 잘생긴 거, 예쁜 거,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말씀하시는 외모입니다. 외모.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고 더 좋은 학벌을 따려고 하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스펙을 더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를 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 그래야지 세상에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처럼 중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도 혹해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과 중심을 가꾸는 것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외모를 가꾸는 건요 굉장히 쉽고 한편으로 바로바로 티가 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중심을 가꾸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중심을 가꿔봤자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중심을 가꾼 사람, 이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 가꾸는 거 얼마나 표시가 잘 납니까? 특별히 여러분 결혼 준비하면서 이거 쏘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속지 말자 화장빨, 속지 말자 조명빨, 속지 말자 사진빨, 속지 말자 뽀샵빨. 결혼할 때도 중심을 봐야 되는데 외모와 스펙을 보면 금방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서로의 중심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교회는, 정말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외적인 요소와 스펙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온전하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중심을 잘 잡는, 마음을 잘 가꾸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리더로 섬기고 그런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마음에 더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중간고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 캠전 기간이었잖아요. 캠전도 열심히 하고 또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고 자신의 그 세상의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할애하던, 에너지를 할애하던 것들을,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것,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을 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중심을 잘 가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는 표시나지 않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꾸고 중심을 다듬는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비 카우만이라는 분이 이런 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용사들을 지속적으로 준비시켰다가 기회가 오면 일각의 지체도 없이 적소에 배치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일을 무척 빨리 하심으로 세상은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의아해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성령께서 준비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도록 내면의 삶을 단련하십시오. 조각상의 마지막 손질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합당한 곳에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소, 적기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보신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보신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연구할 때 다윗과 관련된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좀 약간 이상해요. 보세요. 자, 16장 1절부터 한번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16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그래요. 이것은 왕 즉위식 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장 5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이새와 아들들도 직감했습니다. 어? 왕을 뽑는구나. 자, 이제 경쟁률이 7대 1이지만 이새로서는 7명 중에 한 명이 내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일곱 명이 지나갔는데 왕감이 없어요. 왕의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1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지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답니까? 아니, 한 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더 있는데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8대 1이라도 내 아들이니까 다윗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일손이 없다 할지라도 양치러 갈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11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아마 이새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밥 먹으면서 좀 더 얘기해 보시죠. 면접 더 한번 해보시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내 아들 오기 전에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0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형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요. 17장 20절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자, 여러분 이 집에 양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양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기름 붓는 시간에 다윗 보고 양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새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막내 아들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양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왔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일 안 하라고 왜 여기 왔냐? 아빠 심부름으로 왔는데. 그리고 사무엘상 더 뒤쪽을 보시면 다윗은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여기 놀러 나왔구나. 이 교만한 녀석, 이 완악한 녀석. 여러분 집에 막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막내. 막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막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받습니다. 어리왕을 부리면 왜 어른같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이구 어이구 쭈쭈 이래요. 근데 이 다윗이 도시락 가지고 형 도와주려고 왔는데 큰형이 막 야단쳐요. 노를 바래요. 형들이 막내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인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악, 죄라는 것은 원죄를 말합니다.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1차적인 뜻도 있지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머니가 다윗을 임신했을 때 죄를 지었대요. 무슨 뜻일까요? 자, 시편 27편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님이 나를 버렸대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보면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기사는 없어요. 근데 이게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리적으로 버렸다는 뜻보다 집안에서 아들로서의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집안에서의 서자처럼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길동이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가족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누나가 두 명이 있습니다. 누나 두 명 이름이 스루야와 아비갈입니다. 누구 뭐라고요? 스루야와 아비갈. 누구라고요? 스루야와 아비갈. 자,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았는데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인데 보세요.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아비갈이 다윗의 작은 누나고 스루야가 큰 누나인데 아비갈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세가 아니에요. 나하스예요. 여러분 실마리가 좀 잡힙니까? 즉 다윗의 누나가 두 명이 있는데 이 누나 두 명의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만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는 맞지만 어머니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다윗의 어머니가 두 누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세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이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다윗은 이세, 아버지 이세가 유부녀와 바람을 피워서 난 아들이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근접한 것은 아까 전에 시편 51편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즉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간에 다윗의 가정이 굉장히 복잡한 가정이었어요. 형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서 단란한 식사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집안에 잔치가 지금 벌어졌는데 초대받지 못했어요. 집안에서도 왕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하프를 키면서 낭만적으로 막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장면 아닙니다. 집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형제들 아버지하고 이렇게 다들 하는데 다윗은 거기에 못 끼고 쓸쓸하게 노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5절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자신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가난한 자, 거름더미에 있었던 자, 궁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은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눈물을 삼켜야 하는 상황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몸을 낮추사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남들에게 다 오픈할 수 없는 복잡한 가족사,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아픔, 그 모든 거 아시고 낮은 자리에 여러분 곁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남모른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을 깨물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사용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은 낮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낮은 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품에서 유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 감옥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갈릴리에 낳고 천한 그 어부들을 사용하신 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전복시키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보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보신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교활하게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은폐하려 했던 성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꺼이꺼이 울면서 주님 앞에 자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주님 앞으로 가져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극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한계 많은, 저는 너무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이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시면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가 있지만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간사한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3절,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 너무 아팠어요. 신음했어요. 내 뼈가 쇠하였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지만, 회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더니,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다 용서하십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나처럼 주께 기도해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7절, 주님은 나의 은신 처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해서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내 일을 이룰 사람이야. 그가 스펙이 좋거나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죄가 없거나 도덕적이거나 그래서 그를 사용하신 사람이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느냐? 자신의 허물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부에서 5부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가 막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 부끄럽지만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위한 전용 창구를 일찍이 폐쇄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개하는 사람을 위한 창구는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저 부족하지만 저를 받으시고 안아주실 그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갈 거예요. 저 받아주실 거죠? 라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이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이 경찰청에서 페이스북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훈훈한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딸이 주소를 몰랐을까요? 수소문하면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염치 없어서 민망해서 못 갔겠죠. 하지만 엄마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방에 불을 끄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20년 동안 꺼지 않았던 그 방의 불처럼 항상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게 하시고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